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 SOS TV 시사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를 통해 이 시대를 분석하고 뉴스를 통해 현 시점을 알고 준비하도록 도와드리는 SOS TV 시사 뉴스. 유익한 정보 해설과 함께 오늘 시간을 시작합니다. 37년의 철권 통치를 이어오던 희대의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영원한 독재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김정일 사망과 세계 정세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1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8시 30분 급병으로 열차 안에서 7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FP통신과 CNN, BBC 등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긴급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원인은 중증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이라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앞서서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만큼 가족력이 심근경색의 이유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도 심근경색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각으로 알려진 17일 오전 8시 30분 평양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였던 것으로 전해져서 기온 하강으로 인한 심근경색은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습니다. 1998년 김일성 주석 사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는데요. 북한 통신은 18일에 진행된 병리해부 검사에서 질병의 진단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32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이름을 제일 먼저 호명해서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장위위는 공보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시신을 금수산 기념궁전에 안치하고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추도대회는 29일 개최할 계획이지만 외국의 조의 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한다고 장이위는 전했습니다. 37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을 여는 해라고 선언했던 2012년을 눈앞에 두고 급사하자 김 위원장의 사망이 북한 내부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 정세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의 후계체제 안착 여부가 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미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져온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새 지도자로 지체 없이 발표했고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사망 소식과 함께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야 한다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새 영도 체제를 선언했지만 만약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지금의 비상시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최고 권력을 둘러싼 권력자들 간의 암투로 이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생전에 여동생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과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핵심 실세들을 김정은 주위에 포진시킨 만큼 당장 김정은 후계의 구도를 뒤흔들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20대 후반에 불과하고 후계 기반이 취약한 만큼 뚜렷한 업적을 내지 못하면 권력이 급속히 와해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고 북한 권력의 내부의 유동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2월과 3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놓고 볼 때 군부 쿠데타에 의한 김일성 가계의 권력 붕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병호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꽤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다시 말해서 심장마비 증세로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물론 그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으나 문제는 그의 아들 그 28밖에 안 된 김정은 씨가 대를 이을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나이가 차기 전에 일찍 죽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옛날 역사 때부터 보면 우리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어떤 때는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참 우리가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며 참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유태인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우리가 듣고 있죠. 상업 거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굉장한 그 경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난이 많은 백성, 너무 전쟁을 많이 치른 백성들로도 유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이 세계 정세에 있어서 이번에 그 김정일 씨가 죽은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또 지금 북한의 새로운 정부가 안정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 폭동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그런 체제가 다시 세습 된 체제가 안정을 유지해서 계속할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국들이 다 탐을 내고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먼저 한 가지 좀 알고 지나가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활동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운동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마치 메시아가 마지막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 한국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또 재림 예수가 지금 한국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이상한 이교와 사교 집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짚고 지나가십시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을 가져왔고 6.25 사변 이후에 말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견하며 굉장한 그 기독교의 열의를 표명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1, 2, 3위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이제 그런 자랑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뭐 특별한 나라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거기에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조개 같게 하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6장에 가면 46장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동방에서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를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것이 한국이 바로 이러한 동방에서 오는 특별한 사람을 일으킬 나라다.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처럼 사실 동방에서 와서 바벨론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는 그런 왕으로 올 고레스 왕을 말해서 여기 예언한 것이죠. 우리 한국을 두고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그 기독교의 열정을 보아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KBS TV, MBC TV, 그리고 SBS TV를 비롯한 각 언론사들은 중국 CCTV를 인용해서 평양 시민들의 애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평양의 시민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 북한 주민들이 학교 거리 등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모여 앉아 대성 통곡하는 모습은 김일성 사망 당시와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관영 방송 CCTV 기자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리포터를 통해서 김정일 사망 후에 북한의 표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준 리포터입니다.
네, 김정일의 사망으로 수많은 북한 주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이 발표된 19일 김일성 광장이 사람의 물결로 넘실거립니다. 동상 주변은 오열하는 추모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년 전 김일성의 사망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난 2003년 탈북한 김정금 씨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조문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북한 내 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했더니 하루 세 번씩 조의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또 북한에 있는 지인은 너무 조용하고 우는 사람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다는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상과 사진으로 비교해봐도 94년 김일성의 사망 때와 김정일의 사망 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서로 붙잡고 울고 이젠 진짜 어떻게 사느냐라는 마음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었다고 2004년 탈북한 김예진 씨는 말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중국 중앙TV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댄 보안원과 여성은 진심으로 슬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만수대 동상 앞에선 한두 명만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대다수는 서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더구나 앞줄이 아닌 카메라에서 멀리 잡힌 사람들 중엔 무표정한 얼굴도 적지 않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통곡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연기에 의한 것이다. 안 울면 연행되니까 라며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대해 어제 19일 아침 양강도 주민과 전화로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엄동설 안에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사망 땐 마음 깊은 곳에서 비통한 마음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앞으로 전개될 김정은의 신체제에 대해서도 민심 장악에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민들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공개 처형이나 아사가 더욱 심해졌고 더욱이 김정일의 사망에 대해 겨우 죽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국영TV로 슬퍼하는 주민들이 비춰지지만 대부분 연기라며 주민들이 뒤에선 김정은을 녀석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겐 김일성이 신처럼 여겨졌던 반면에 김정일은 실패한 지도자로서 인식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통제력이 17년 사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탈북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라서 지금 각국에서는 과연 세습제가 잘 이루어져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북한의 권력체제와 김정은의 후계자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요? 강정자 리포터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사망으로 초래된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작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간부 대다수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거쳐온 80대 이상 고령입니다. 이들이 29세의 후계자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19일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평균 나이는 83.3.6세로 사실상 김정은과는 두 세대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원로 그룹과 김정은의 조종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늙은 간부들을 제거하고 신진 그룹으로 권력 지도부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요구에 맞게 젊은 간부들을 중용한다는 명목으로 나이든 간부들을 마구 숙청하는 바람에 중간급 간부들의 원망이 커진 상태입니다. 대대적인 물갈이 바람은 곧 중앙에도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개인 비서이자 네 번째 부인이던 김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시절의 권력을 틀어지고 각종 이권을 행사하던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욱이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김정은이 권력 장악에 실패하거나 내년 강성대국 진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으며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는 불신과 냉소도 퍼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으로서도 고모 부인 장성택이 가장 믿음직할 것이지요. 또 40년 가까이 김정일의 오른팔로 살아오면서 통치 방법부터 시작해 웬만한 간부, 개개인별 성향까지 속속들이 꿰고 있는 장성택의 화려한 경력은 김정은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성택의 협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장성택이 북한판 수양대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 김정은이 과연 장성택을 어떻게 견제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권력 이양이 각국의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죠.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파리 AP통신을 인용한 뉴시스 기사는 2008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을 치료했던 프랑스 의사는 당시 김 위원장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사비에르 신경외과 의사는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을 치료하기 위해 북한으로 긴급히 날아갔으며 그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 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었고 매우 나쁜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생존해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는데요. 루는 르 피가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뇌졸중을 일으켰지만 수술은 하지 않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의료상 비밀과 국가 기밀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김정은 체제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김정일 사후 북한 끌어안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C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김정은 영도 체제를 처음 언급하면서 북중 우위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유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은 함께 노력해서 양국 당과 국민의 정통적 우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은 김정은 체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해서 김정일 사후에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북한도 김정은 체제 안정과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프레시안 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1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돌연한 서거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애도 표명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향후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사망에 따라서 한국의 군부도 비상체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군은 19일 김정일 사망에 따라서 전군 경기 태세를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은 김정일 사망 이전부터 발령하고 있던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김정일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인 오후 12시 10분 국방부 지하 벙커에 마련된 지휘 통제실에 긴급 조치반과 초기 대응반을 소집하고 이어 12시 30분 전군의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군의 정보 감시 태세가 5급에서 4급으로 강화됐으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정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미측의 U2 정찰기와 인공위성 첩보 활동 강화를 요청했으며 각 군부 대별로는 긴급 사태에 대비한 초기 대응반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12월 20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9일 현지 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후계 지도체제의 성격에 대한 공개적인 예단을 피하면서 비핵화 조치 등 새 지도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새로운 핵 문제가 우려대두된 적은 없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제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동맹인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6자 회담 참가국들과도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사망이 북미 관계에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카니 대변인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현재 북한은 국가적 추도 기간이며 북한의 권력 이행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중요한 것은 새 지도자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행정부의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우리는 새로운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약속 이행을 포함해서 평화와 번영,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북한의 향후 방향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 들으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북한의 체제가 무너질 때 과연 이 북한이 중국에게 속혀버릴까? 아니면 러시아는 여기에서 어떤 카드를 가지고 정치할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 과연 이 북한이 이 남한과 손을 잡고 남한과 과연 통일하는 그런 기회가 생길까? 여러분, 이 북한과 남한이 정말 진실로 통일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정말 굉장한 강국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그런 다른 큰 나라들의 속셈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영적으로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북한이 열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모든 이런 공산주의였던 나라, 독재 정권, 왕권 이렇게 해서 외국과 교역하지 않고 막혀있던 나라들이 사실은 다 풀렸습니다. 이러면 중국도 보세요. 경제적으로 풀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경제적으로 문을 개방하니까 중국은 사실은 굉장한 그 기독교회의 문화가 들어왔고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꽤 많이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탄압과 기독교의 핍박이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복음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등소평 씨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적인 문을 개방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크게 성공을 한 셈이 되었죠. 또 큐바도 경제적으로는 문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실 복음 말이죠. 요즘에 그 미얀마도 요즘에 문을 개방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서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지만은 그러나 사실 성경의 이 복음 사업의 추수 사업의 예언을 우리가 들어서 볼 때 북한이 개방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러니까 마야 문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멕시코 남부에 있는 치아파스주에 있는 고대 마야 문명 발생지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12월 21일 2011년 12월 21일이 마야 문명이 예언한 세상 종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있는 카운트다운 클락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계제에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믿죠. 그 이방의 예언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참 백성들을 세상 도처에서 다 동방에서 남방에서 그 다음에 북방에서 서방에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참 교회를 만드실 때 정말 이 알곡들을 인치시고 모으실 때 그 일을 하실 때 북한에서도 주의 백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를 이렇게 갇혀져 있던 사람들은 너무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영생에 대해서 더 굶주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 자본주의에서 타락한 자들보다 더 간절한 그런 영적인 갈증과 그 다음에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리부터 많은 종류의 가르침이 북한에 쏠려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관문인 이 북한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리게 하셔서 갑자기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서 정말 참된 믿는 자들을 주님께 속아내시고 또 인치시는 역사를 빨리 하시고 세상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마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올 것이라. 여러분 신임 땅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올 것이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이 각 지역에서 모여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거기 그것을 막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추수 복음사업의 끝마침을 막고 있는 나라가 북한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역사가 곧 끝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전파가 거의 세상에 퍼지게 되고 이젠 북한도 개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고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이 세상 역사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북한에도 우리가 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향후 북한의 개방 여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서 속히 개방되고 북한의 주민들에게도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요. 김정일의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는 계기가 될지 궁금합니다. 또 북한의 개방은 복음 전파라는 예언 성취의 또 다른 면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대를 살피고 늘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